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 공부 시간 부활에 대해서 함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구원의 완전한 현실을 성경은 어디까지 이제 알려주고 계시느냐? 부활까지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면은 영뿐 아니라 육체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을 입어서 천국 영화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 생명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누구를 완전히 닮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완전히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화의 천국에 이르러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영만 이르러 계신 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자기 영광을 두고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이것처럼 큰 은혜와 축복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화에 이르신 몸까지도 우리가 참여를 해서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에 온전히 이르는 것인데, 물론 성품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육체까지 부활로서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생명은 결국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다시는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생명. 그죠? 그리고 완전한 죄와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입은 생명. 그래서 어디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생명이라고요?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씨앗이 벌써 뿌려져 있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씨도, 씨라는 것도 이따가 보겠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부활 생명도 그럴 거라 그래요. 우리가 죽지만 이미 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열매를 맺고 자랄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 생명이 시작됐다는 거. 오늘도 우리 말씀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속사람.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생명이 있다는 것. 이미 시작됐다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을 가르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그 유월절날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인, 부활하신 날의 절기는 어떤 절기였죠? 유월절날 죽으셨고 부활하신 날 3일 후에 예? 무슨 절? 보리절? 예? 보리 뭐 무슨 절이요? 예. 방금 힌트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첫 열매. 무슨 절? 맥주절은 저기 오순절이고. 첫 열매. 초실절. 네,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첫 열매를, 출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 그날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첫 열매로 모든 부활 생명을 주신 자들의 대표로 먼저 바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천국 생명인데 구약에서는 이 천국 생명이 드러난 적이 없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도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산 건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 때 와서야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던 신학이나 모든 성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싹 바뀌냐 하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핍박하기 위해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서 사도 바울의 신학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천국이 임할 때나 오는 건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천국이 왔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 천국 신앙, 천국 믿음으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 뭐 사도 바울뿐만 아니지만 모든 신앙에는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의 믿음의 중심에도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건 안 하건 뭔 상관이야.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복받으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그 옛언약의 가르침이. 정말 이 부활신앙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믿음. 천국이 내 삶하고 지금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 삶하고. 나중에 죽을 때나 필요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천국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 거하면서 자기들을 나그네와 외인이라 증거하면서 본향을 향한 삶으로 기쁘게 세상 이기고 살아갔죠. 천국 믿음이 아니면 세상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삶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보겠지만 이 구약에서도요 성도들이 부활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구약의 여러 구절들의 성경의 고백들을 보면 시편의 고백도 그렇고 다 부활 신앙으로 살았어요. 시편 16편에도 이 다윗이 시편을 노래할 때도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육체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고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을 한 믿음으로 살았고요. 이사야서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이 일어나고 티끌 같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살았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다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3일 후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네? 안 믿는 자들도 부활이 있을까요? 성경은 둘 다를 얘기해요. 안 믿는 악인의 부활도 같이 있을 거라 그래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는다는 건 없다는 거죠. 하나는 영생으로 부활하고 또 하나는 영벌로 부활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아가기에 그 말이 좀 희한하죠.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뭔지 모르겠는데 지옥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벌을 받으며 살아가는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그렇게 영벌로 합당한 삶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되는 부활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 영벌을 받기 위해 지옥에서도 죽지 않고 거기는 죽지 않아요. 꺼지지도 않고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부활을 보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봐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모든 복음서, 모든 성경의 클라이맥스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후에 다시는 썩지 않을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거는 그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왔고 천국이 시작됐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적인 표현은 그렇지만 영어로 하면 beginner of our faith and perfecter of our faith예요. 그러니까 author of our faith.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 믿음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모든 내용이 되시는 분,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어디까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느냐? 이 부활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부활 승천하신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까지만 보면 제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언제 온전케 되는 걸 보게 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요. 다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까지 안 가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나셨다면 그들이 다 모습이 뭐였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예? 왜? 이 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이 생을 위해 믿다가 이 생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거기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천국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마리아죠. 마리아. 주님, 이 생의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네.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그래서 그 무덤 앞에 울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라번이, 저 뭐라 그러죠? 마리아야. 만나 주시고 라번이 돌아서서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천국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천국까지 가야, 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가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우리도 그 안에 참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승천하신 사건을 알려주시고요. 제자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거예요. 무덤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화장을 해서 어디에 재를 뿌렸던, 뭐 어디 바닷가에 뿌렸던 상관없어요. 왜? 그 몸을 다시 입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덴티티는 있을 거지만 부활 영광의 천국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무덤도 뭐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분명히 빈 무덤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아까도 봤지만 고린도전서에 가면, 아까는 고린도 후서였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죽은 이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언약으로도 전했지만 뭐 할라 철학, 영지주의 사상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할라 철학이나 영지주의 사상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영혼이 선한 거고 육체는 악한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이 선한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고 그것이 이제 구원을 누리는 천국의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육체 부활까지는 가르치질 않았어요. 영만 부활해서 영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영만 이제 구원을 누리면 된다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침, 이런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물론 이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미혹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던 좀 더 이 뭐라 그럴까요? 깊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이생뿐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단지 세상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누가 이렇게 가르치든 저렇게 가르치든 그걸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다는 거죠. 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부활 사건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자기들의 믿음이나 자기들의 살아가는 데 중요하지 않고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다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죠. 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 천국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 거지 우리도 이생뿐이게 되면. 그죠? 이생에서 그저 도덕적으로 뭐 좀 더 나아지고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되고 무슨 사람들하고 야, 세상에서 못 누리는 좀 교제 좀 나누고 뭐 이런 목적으로 가면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고린도전서와 같은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부활신앙 자체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 또 세상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한 사실로 증거하시며 성도들의 부활도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부활신앙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천국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말까지 하세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제 몇 구절을 볼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볼 텐데,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이 15장을. 15장 12절에서 14절. 예, 15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여기에 관심이 없고 천국 중심으로 찾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 그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말까지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즉 쉽게 말하면 부활신앙이 빠진 믿음은 참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저 기독교의 여러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빠진 기독교는 헛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어디서 와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우리가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해요? 예수님이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나를 위한 죽음이 속죄죄 죽음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것이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흠과 점이 없는 온전히 의롭고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원한 속죄 제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니,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인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모든 삶,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천국 생명을 얻으시는 길을 우리 대신 가주신, 그래서 아들됨으로 인정받으시는 그 길을 분명히 가주셨다는 것이 부활로서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은 의롭지 않으면 부활이 안 돼요. 천국 생명 어떻게 얻을 거예요? 아담 천국 생명 얻었어요? 완전히 의로운 삶을 에덴 동산에서 증거해야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사셨어요. 그 얘기는 죽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부활이 우리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 부활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저 도덕적인 본이다, 이 부활도 그냥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아난 거다, 뭐 육체적인 실제 부활이라든지 속죄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죠. 그것이 이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죠.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막 서두르는데요. 할 게 좀 있어서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지금도 예수님이 천국에서 입고 계신 그 영화의 몸, 우리가 이제 이르게 될 그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충은 알아요. 뭐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 이생의 비참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 뭐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 이 정도로는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현실로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현실로 이 땅의 그 어떤 내용을 가지고는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현실로는 그 몸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을 꾸짖으며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실 때 이 땅의 그 현실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봐도 질문은 생길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5절에서 38절 15장 15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부활 생명을 알려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는데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아 사실 너희가 그 증거를 세상에서도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밀 아래 씨가 뿌려져서 그것에서 뿌리가 나고 열매가 맺어져 새로운 식물이 생겨나는 원리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밀 아래 씨에게도 씨가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의 식물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사람도 그렇게 못하시겠느냐? 각 사람도 각기 씨처럼 땅에 떨어져 마치 죽지만 거기에 맞는 각자의 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지 못하게 하시겠느냐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런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가르쳐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내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밀알이 죽어서 다시 살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우리를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보면 부활의 몸에 대해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씨앗이 씨로서 죽지 않으면 식물로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심으로 죽음을 통해 새로운 부활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사람의 육체가 죽어야 새사람의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새사람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육체가 죽고 썩어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씨앗만 가지고는 그 씨앗이 장차 어떤 식물로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현재 육체를만 보면 장차 어떤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것인지 아직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에 속한 완전히 다른 생명의 육체일 것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육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나 씨앗이 죽고 열매가 맺어진다고 해서 분명히 다른 새 생명을 입게 될 것이지만 그 씨앗과 그 씨앗이 변화될 그 열매 사이에는 여전히 아이덴티티가 같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육체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이지만 현재의 육체와 부활의 그 아이덴티티에도 연속성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유식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질 거라는 거죠. 계속. 그리고 저만이 갖고 있는 또 부활 영화의 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몸이니까 거기서는 다 공통점이지만 여러분 하나하나도 다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을 예수님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부활 영화의 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디보션 하면은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걔는 아기로 영화하냐? 뭐 할아버지가 되면 할아버지 몸으로 영화하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천국 가면 나이가 들고 나이가 안 들고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리고 아이덴티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성경에서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영화의 몸을 입었을 때도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는 홍유식 알아본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아이덴티티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에서 44절로 가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으니라. 자, 여기 보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의 몸과 비교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비교해 주세요. 지금 우리의 육체는 썩어요. 그리고 썩지 않더라도 죽음을 향해 가는 육체예요. 병들어야 되고 후폐하고 나이가 들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죽은 후에도 다 썩을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죽음으로가 아니라 생명을 향해 가고요. 병들거나 후폐하거나 죽지 않고 썩지도 않고 날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육체. 도대체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육체지만 거기는 오히려 거꾸로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후에는 더 생명을 가는 육체? 이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명. 도대체 이게 어떤 생명일까?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썩지 않을 생명. 더 새로워져가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욕되다라는 말은 불명예스럽다는 얘기예요. dishonor라는 뜻이죠. 왜? 죄와 사망 아래 굴복당해야 하는 육체이기 때문에, 병에도 굴복당해야 하는 육체이기 때문에, 다 죽어서 무덤 속으로 가야 하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들에게 욕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활의 몸은 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와 사망과 이생의 비참함에 굴복되지 않는 육체. 예수님이 이루신 영광의 육체를 입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한 것과 강한 것에 대한 대조. 우리 형제의 육체는 약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병도 잘 걸리고 죄의 유혹 앞에도 넘어지고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약함이 최고로 드러나죠. 그런데 부활의 육체는 강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온전하여 질 거고요. 죄의 모든 정욕도 다 이겨낼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육체. 죽음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육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맨 뒷부분에 사망을 향해 뭐라고 하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히 죽음을 향해 선포하는 거죠. 네 번째,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러죠. 육의 몸은 뭐 형체가 있고 신령한 몸은 형체가 없는 몸, 이런 거는 없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령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죠? 성령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육의 몸이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몸이지만 신령한 몸은 성령님이 다스리는 몸,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수님 온전히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몸.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몸.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원토록 부활 영광에 이르러 계신 주님과 영원토록 온전히 함께 거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하나 된 생명 속에서 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활 영광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보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가장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시고 부활까지 하게 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하게 영화롭게 되어 이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가? 하나님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부터 먼저 바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거기에서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하신 거죠. 오늘 읽었던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말씀 15장에 똑같은 말씀인데요. 정말 잠깐 사이에 성경에 보면 그 이 원어로 영어를 보면 눈 깜짝할 만한 사이라는 거예요. 눈이 그 한번 떴다 뜨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 영광의 몸으로 영화할 거예요. 정말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몸으로 영화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기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완전히 초월하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애통해야 할 이 소망 없는 죄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뭘 어느 걸 주시면 이거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여기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답이 없으세요. 네, 이걸 믿고 아멘으로 부활신앙으로 천국 믿음으로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광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해주시고 소망하고 열망하게 해주시되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거할 그 현실을 열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온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수술 앞두고 계신 성도들 또 고난 중에 투병하고 계신 성도들 또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앤드류 또 조세핀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 교회 자녀들 또 우리 또 결혼 적정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